VOA 세계뉴스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7일 군부대와 여객선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세력의 공격으로 64명이 숨졌습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부 나이저강을 지나던 팀벅투호와 반바시의 육군부대를 각각 겨냥한 공격으로 민간인 49명과 군인 1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말리 정부는 또 테러 공격에 가담한 약 50명을 사살했다며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 그룹이 공격의 배후임을 자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말리군 당국은 8일에도 북부의 한 군부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 뒤 군사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알카에다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연계 조직들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테러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국가 잠비아 정상이 각각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공화국 대통령도 시 주석의 초청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히칠레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 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에 대한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초청은 최근 중국이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온두라스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중국의 확고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지난해 9월 대면 외교를 재개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잇따라 초청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 해상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토대로 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8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날 중국 해경과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자국 선박들에 대해 불법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이 공개한 관련 영상에는 해당 암초의 필리핀군 전초기지 재보급 임무를 위해 접근하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중국 선박 여러 척이 포위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그러나 이날 물자 보급은 무사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이날 필리핀 보급선 두 척과 해경 선박 두 척이 허가 없이 해당 구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이 건설자재 운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5일에도 해당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을 지원하던 필리핀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해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이후 소수의 해병대원들을 상륙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홍콩에 어제 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홍콩 천문대에 따르면 홍콩에는 어젯밤 11시부터 1시간여 사이에 158mm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약 5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후 현재 119명이 폭우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흙탕물이 도로 위를 덮치면서 수많은 차량이 고립됐다고 전한 가운데 일부 지하철역과 쇼핑센터 등도 침수됐습니다. 이 밖에 홍콩 금융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교통 체증과 영업 차질이 빚어졌으며 주식시장은 오전 거래를 취소하고 모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폭우가 1884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폭풍경보 최고 단계인 흑색 폭풍우 경보를 전날 발령한 이후 이날 정오 넘어서까지 12시간 넘게 경보를 유지했으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nduring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and more broadly to the Indo.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는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지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1도, 낮 최고 23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고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상 전술 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발표에 과장이 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이 열렸고 이 자리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노동당 비서,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기존 잠수함인 로미오급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3,000톤급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 발사관이 없지만 로미오급을 개량하면서 함상에 발사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이 4개 있는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핵 탑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발사관이 한 10개 정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직경이 달라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SLBM도 가장 작은 잠수함 발사 KN-23 있잖아요. 그것부터 출발해서 북극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그 다음에 나머지 작게 보이는 거는 SLC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도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2019년 7월 공개한 잠수함에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함교 쪽에 가깝게 전방에 배치된 대형 발사관 4개는 북극성 3형 이상의 미사일을, 상대적으로 작은 미사일 데크 후방 쪽 발사관 6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의 SLBM형인 화성 11 시옷이 장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또 핵 어뢰, 해일 등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 연설에서 김군옥 영웅함이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미 보유한 중형 잠수함도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잠항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정상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은 핵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미사일 데크 크기를 키웠다며 잠수함 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디자인이 변경되는 관계로 잠수함으로서의 정숙성과 또 기동 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잠수함의 운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진수함에 따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해상에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해군 무력 강화 노선의 일환으로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기존의 노후화된 로미오급 잠수함들을 전술핵 발사 수단으로 개조해 신형 핵 잠수함을 완성할 때까지 해군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언급과 관련해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오는 10일에서 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박사는 중국도 러시아가 폐기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와 역설계 등 과정을 거쳐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20년 정도 걸렸다며 북한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입에 대한 얘기는 러시아를 당연히 필수적인 코스로 하되 북러 정상회담 내지는 고위급의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더 앞당기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이번 진수식에 참석한 박정천의 직책이 노동당 군정지도부 부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고 나온 군 제복 명찰에 군정지도부 부장이라는 직책이 쓰여 있었습니다. 군정지도부는 당 중앙위 산하 전문부서 중 하나로 2019년 말 기존 유명무실했던 군사부를 개편, 강화해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와 통제, 검열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군정지도부는 군사정책 지도가 주요 기능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대미, 대남 핵 공세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김 위원장이 전략통으로 알려진 박정천을 다시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군사정책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대미 대남 공격성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작전 계획도 공개를 했고 오늘 이제 나온 핵 공격 잠수함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되니까 김정은의 이제처럼 대적 공격성이 좀 더 가시화가 되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박정천을 그러니까 이 해임을 한 인물을 이례적으로 다시 중용을 한 의도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박정천은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작년 말까지 군부 1인자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돌연 해임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귀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특히 지난달 29일 북한 매체들의 김 위원장 해군사령부 방문 보도사진에선 원수 계급장을 달고 나와 군 관련 고위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연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러시아의 행동이 어떻게 식량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며 모든 분쟁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영내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과학계는 물론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6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첫날 발언에서도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남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곳의 많은 국민, 국가들과 역사적 유대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nduring commitment to Southeast Asia and more broadly to the Indo-Pacific.
해리스 대통령은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종료된 제1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 증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는 이를 위한 노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납치 및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43차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비판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는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 극적으로 증폭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으며 이 독재자들의 축은 결국 서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The reality is that this axis of dictators.
민주당의 메넨데즈 의원은 7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무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할 수 없다는 국제적 명제를 훼손한 러시아에 대항해 전 세계가 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다면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극적으로 증폭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미국은 이미 한 것 이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대사로서 재임 기간 김 씨 정권이 안정을 흔들기 위해 영내 전역에서 위협과 강압적인 활동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북한은 또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ve seen the Kim administration utilize threats and coercive activity throughout the region in a way that's meant to destabilize.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은 왕따 국가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종류의 협력과 연대는 심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북한에 관여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리 표결권을 약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위치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자국의 표결권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무기 기술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아마 북한 기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불법적이고 매우 심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꼭 필요하다며 이제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민 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며 자국 내 상황이 심각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ane 의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한다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러 무기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일을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제재와 기타 조치를 생각해내야 한다며 행정부가 현재 그 점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이런 움직임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며 미국이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공세를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국무부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중국의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한일 안보협력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북러 연대의 한 축으로 인식되는 데 부담을 느끼며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획득에도 반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파견하는 것은 북중 관계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류거중 부총리가 5년 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단장을 맡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비하면 격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과 이번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모두에 비교적 급이 낮은 관리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 중국과 북한 관계가 긴장돼 있고 특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sending lower level officials. I think it shows that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활동에 따른 동북아 정세 불안을 꼽으면서 중국은 김정은에게 그런 활동을 추진해도 된다는 어떤 인상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군사 활동에서 벗어나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하라는 뜻에서 중국이 경제 담당 관리를 보내는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다만 중국이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데는 더 열려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에 대응한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China would see these military drills as a way to balance against American drills with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navies.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러한 군사훈련을 미국과 일본, 한국의 해군훈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면서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데 대해 조심스러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영내에서 공군, 해군 합동훈련을 늘려왔지만 북한까지 포함해 3국 훈련으로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is an interesting element here. I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going to be that valuable in regards to
로리고 교수는 북중러 협력은 흥미로운 요소라면서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의 더 큰 전략 측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는 분명 이점이 있지만 잠재적인 비용도 따를 수 있기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중국이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러시아, 북한 관리들과 한자리에서 교류할 때 중국 관리들의 신체 언어를 보면 북러 간 진행 중인 군사기술이나 국가안보 문제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I get the sense by just looking at the body language of the Chinese officials when they're especially interacting with the Russians and the North Koreans.
다만 중국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도 중국 역시 이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대포와 포탄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기꺼이 줄 것인지는 조금 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한다는 위성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 민감하며 중국도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obtains some sort of military hardware or technology that emboldens it to act perhaps more aggressively, more provocatively.
로리고 교수는 북한이 군사 하드웨어나 기술을 획득해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을 상정하며 중국은 영내 안보 환경이 지금보다 더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록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너무 중요한 군사훈련을 너무 많이 이전한다면 중국은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한국과 일본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러 협력이 인공위성이나 핵, 합동훈련과 같은 더 정교한 수준의 기술로 확대되면 중국이 긴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한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Chinese may be worried that certain types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like joint military exercises,
세모 전 조정관은 북러 합동 군사 훈련 등은 미한일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를 개방했습니다. 이동식 건물을 수십 미터 옮기면서 건물 아래 감춰진 발사대를 드러냈는데 발사 임박 징후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대를 덮고 있던 대형 건물이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7일 서해 위성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새 발사패드 내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약 60m 움직이고 그 아래에 있던 발사대가 외부로 드러난 모습이 찍혔습니다. 기존 발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입니다. 이동이 확인된 직사각형 형태의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 규모로 평소엔 발사대를 위에서 덮고 있다가 발사에 앞서 이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북한은 이 시설을 완공하기 직전인 지난 5월 중순 이후 이동식 조립 건물을 줄곧 북쪽에 두면서 발사대 부분을 가려왔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시점에만 이동식 조립 건물을 잠시 남쪽으로 옮겼었는데 발사 직후 다시 북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발사대의 개방 장면이 위성에 촬영된 적은 없습니다. 이날 외부로 드러난 발사대 부분에선 청록색 물체가 식별됐습니다. 실제 발사 시설인지 단순한 덮개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이곳에서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4일 최종 실패로 끝난 2차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 장소에서 발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대를 개방하면서 새로운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보도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7일 BOA에 발사 패드에서 이전 발사 시도 중에 발생했을 수 있는 변색이 있는 듯하고 이동식 건물 뒤쪽으로 작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 패드가 여전히 새 것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런 움직임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며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북한이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인권기구의 북한 담당자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고위 관리들과 국회의원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히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7일 한국통일부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호대화 1차 토론회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재중 탈북민 북송 위기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이상 북중 국경 폐쇄로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인 구금자가 상당수 있다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은 언제든 강제 북송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한 개인들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 침해에 취약한 탈북민들은 국외에 있는 동안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이런 조치는 고문당할 위험의 근거가 있으면 본국으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근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 면담과 조사 결과 비자발적으로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고문과 구금, 성폭력, 자녀와의 강제 분리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며 북한의 형벌 시스템에 따라 강제 실종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그러면서 국제관습법에 따라 개인에게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 개인에 대한 긴급한 국제적 보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공개보고서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른 절차 등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최근 유엔안 모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달 유엔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 보고를 통해 모든 국가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걸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 therefore urge all states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required protections.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탈북민은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 경제 제재 등 보다 강력한 대응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폴란드 출신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북한 정권이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금한 뒤 강제노동을 통해 중국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며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예노동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좀 지능성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등록된 물품은 인권 제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약간 레버리지 이용해.
탈북 여성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북한 당국은 몇몇 교화소 여성 수감자들을 동원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섬유, 가발, 인조, 속눈썹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호사냑 부국장 등 여러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가 내년 초에 실시할 중국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 맞춰서 국제사회가 탈북민 난민 강제 북송 문제와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알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인적교류 재개 움직임에 따라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살몬 특별보고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살몬 특별보고관 역시 김 본부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본인 역시 지난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호 의원이 중국에도 강력하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니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요구도 좀 하고 그때 강제 북송 막아달라고 꼭 강조해 주십시오.
네. 네. 북한 이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그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수용 원칙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도 최근 프라하에서 총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프라하 커뮤니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체는 중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계속 분류해 북한 정권의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8개 회원국 의원들에게 외교적으로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토록 중국을 압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회엔 한국의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이 처음 참석해 2,000명에 달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이공계 출신 연구원 30여 명이 새롭게 포착돼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명시한 과학 분야 협력 금지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건데 북한 연수원 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점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국 대학과 연구소 등지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논문과 학술지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최소 34명의 북한 출신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된 상태로 중국 연구진과 공동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에 10명 내외의 북한 연구진이 중국에서 포착됐던 전례와 비교할 때 약 3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북한 연구진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북한 연구진이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연구진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낳습니다. 특히 이들이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노동자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게시된 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북한 연구진 김학봉이 김책 공업대를 거쳐 중국 저장대에 수학 중이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BOA에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발견된 북한 연구진의 연구 분야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8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톡시콘의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학 국가핵심연구소 소속 연구진의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이 논문은 전갈 독에서 나온 물질과 그람 양성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총 5명의 연구진 명단에는 북한 김형직대 출신의 리성룡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별도의 저자 소개 페이지에서 리성룡이 현재 우한대 바이러스학 국가핵심연구소에 소속돼 있으며 동시에 우한대 바이오약학연구센터와 김형직대에 적을 두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직대에서의 양력 부분에는 그가 교수로 소개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소개된 내용만으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의혹이 일었던 연구소에서 북한 연구진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리성룡과 유사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함흥과학공업대 출신의 리광철은 난징사범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히토류와 관련된 논문 작성에 참여했고 동북사범대 물리대에서 수학 중인 평양과학대 출신의 류종성도 물리 관련 분야 학술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북한 연구진은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과 별개로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채택한 2321호에선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특정하며 2270호에 다소 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의 공동 연구 행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의 고등 교육기관이나 북한 출신 학생 등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에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학교의 결정에 따라 수학과 신경과학 등 덜 민감한 분야로 전공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탈북민이 202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북한에 모두 살았던 경험이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7일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 현황에 관한 계의의 질의에 2022년 말 현재 총 202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7명, 행정지원인력 10명 등 87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81명과 지원인력 34명 등 115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내 탈북민 재직 규모는 지난 2020년 187명, 21년 191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사회에 진출해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 외교관 탈북 1호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장관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통일부 장관 특보는 탈북민과 국제협력, 북한 정보 분석 등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BOA에 장관에게 직접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임 직책이지만 위상은 정책 보좌관보다 높은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신임 특보는 7일 BOA에 북한 지도부보다 주민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이 강화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역대 정권들 대북 정책을 보면 사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 지도부,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어쨌든 뭐 자유, 평화, 법치, 민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엘리트 탈북자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겠죠. 아,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사회 정착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
이앞서 지난 6월엔 김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 탈북한 김금혁 씨를 5급 공무원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정책 구상에 맞게 정책을 기획하고 부천의 자료와 정보를 습득해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올해 31살인 김 보좌관은 뷰에이에 자신과 동료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성공한 탈북, 뭐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좀 더 많이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혹은 좀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34명 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책임연구원 등 탈북민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3월에 출범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강철환 북한인권전략센터 대표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민 3명이 위촉됐습니다. 아울러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가 지난 12월 통일부 산하 남북한화재단 이사에 임명된 데 이어서 지난 6일엔 대통령 산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됐습니다. 김동수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뒤 VOA에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살다 온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한국 사회에 남아 북한을 많이 알리고 특히 공직기관들 이런 데 적극 진출해서 대북정책 수립 작성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고 북한 인권 활동들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에게 이 많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또 이런 그 우리 희망과 정보들을 유입시키고 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이한별 북한인권증지센터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은 탈북민도 한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일인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말 인권에 대한 인식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적대계층이나 꽃제비 출신이었던 정말 일반 평범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공직사회도 진출하고 통일을 준비해가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또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신분의 차별과 인권 개선이 일어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북한의 고위층들도 한국 사회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위층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북 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에 탈북민 최초의 국회의원과 통일교육원장을 지낸 조명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9년 한국에 입국한 뒤 무직으로 살았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등 고위 탈북민 여러 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제연구기관 등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국회에는 이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활동 중이며 일부 탈북민은 국회의원 비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OA에 북한의 실상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상을 정확히 아는 탈북민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데 참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계속 진출한다는 건 좋은 신호로 북한에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관리도 탈북민들의 공직 진출 증가 추세를 반겼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국특사는 6일 비회의에 이는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환영할 만한 통합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positive indica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people's
킹 전 특사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동안에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1도, 낮 최고 23도에서 3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모두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19도, 최고는 29도, 안주 최저 19도, 최고 28도, 남포 최저 19도, 최고 29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대부분 흐리겠습니다. 신우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21도, 최고 29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29도, 희천 최저 17도, 최고 3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오전에 구름, 오후는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30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 흐리고 최저 19도, 최고 3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30도, 장진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는 25도, 원산 구름 끼고 최저 19도, 최고 27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5도, 최고는 30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청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7, 최고 26, 선봉 오전에 구름,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6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오후 흐리고 최저 9도, 최고 23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끼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 서해 흐리거나 구름이 많고 물결은 앞바다 0.5,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8일 아르메니아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퍼지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러시아 관련 정보들이 아르메니아 사회에서 확산하는 추세에 대해 양국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어왔던 두 나라 사람들 간의 소통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날인 7일 자국 내 친러 블로거와 평론가들이 구금된 점을 언급하면서 토론회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는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의 지속적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자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7일 군부대와 여객선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각각 가해져 총 64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리 군정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에서 북동부 나이저강을 지나던 팀벅투호와 반바시의 한 육군부대를 겨냥해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49명과 군인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50명가량의 공격자들을 사살했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이 공격 배후를 자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리 군 당국은 8일에도 북부의 한 군부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 뒤 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알카에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연계 조직들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테러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리 군정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8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를 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날 중국 해경과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자국 선박들에 대해 불법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이 공개한 관련 영상에는 해당 암초의 필리핀군 전초기지 재보급 임무를 위해 접근하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중국 선박 여러 척이 포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그러나 이날 물자 보급은 무사히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이날 필리핀 보급선 두 척과 해경 선박 두 척이 허가 없이 해당 구역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이 건설자재 운송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5일에도 해당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을 지원하던 필리핀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해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홍콩에 어젯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홍콩 천문대에 따르면 홍콩에는 어젯밤 11시부터 1시간여 사이에 158mm 넘는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약 5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후 현재 119명이 폭우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흙탕물이 도로 위를 덮치면서 수많은 차량이 고립됐다고 전한 가운데 일부 지하철역과 쇼핑센터 등도 침수됐습니다. 이 밖에 홍콩 금융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교통체증과 영업 차질이 빚어졌으며 주식시장은 오전 거래를 취소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폭우가 1884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폭풍경보 최고 단계인 흑색 폭풍우 경고를 이날 전날 발령한 이후 이날 정오 넘어서까지 12시간 넘게 유지했으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리비디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호르 클리멘코 내무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미사일이 경찰서 건물을 타격해 건물 한 동이 파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 약 4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서 행정 건물 3채와 주거용 건물 7채가 손상됐습니다. 크리비디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으로 지난 6월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날 밤사이 오데사 등지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지역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